출애굽기 1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또한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날 열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애굽 땅에 내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유월절 규례가 반포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죠.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죽음이 닥쳐요.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이 비극이 전해지고 집집마다 그냥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피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요, 우리의 부활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이 유월절 규례와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의 신앙의 본질인지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죽음 때문에 비롯되는 거예요. 뭐 죽지 못해 산다, 뭐 죽음이 두려워서 무슨 뭐 나는 공황장애를 겪는다,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뭐 보약을 먹는다, 뭐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 이게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에요. 궁극적인 이 심판과 구원의 그림은 생사의 갈림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닥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되고 죽음이 와도 죽음이 오히려 피해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안 지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죽음이 우리를 피해갈 수 있을지, 아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당당히 맞으며 어쩌면 죽음과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유월절의 그림, 출애굽의 과정, 이 모든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죽음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관한 바로 밑거림이요, 소고기요, 서막과도 같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태도가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자, 1,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애굽 땅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유월절은 애굽 땅이 아니라면 유월절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애굽 땅에 모든 그 땅의 초태생이 죽음을 맞는 이 죽음 때문에 유월절이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면 뭐 죽음에 관한 일들을 걱정할 일도 없고 유월절을 지킬 이유도 없겠지만 애굽 땅에서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든 것을 기점으로 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의 기점은 여기 구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생일이 다르고 우리 각자가 다 나이도 다르고 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받는 시간부터 시간은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는 아비볼 정월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모든 새해 시작은 봄에 되게 시작을 했어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 그때 절기를 시작하고 그때 페스티벌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뭐 그 축제가 그때 시작이 되고 한 해를 그때 시작의 기점으로 삼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시간은 새롭게 의미를 지니게 되고 모든 시간은 구원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기 3절에 보면은 여러분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회중. 나중에 이게 교회 기초가 되는 어떤 의미의 시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중의 어원을 따라 들어가 보면 이 지정하다라는 뜻에서 비롯돼요. 내가 누구를 지정하다는 것, 지정하면 구별되는 것이죠. 지정하면 소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스테이터스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지정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새롭게 형성된 무리, 때를 회중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성경이 처음 하는 이 회중이라는 단어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각자가 이제 어린 양을 취할 터인데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먹는데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도 어리건 나이든 노인이건 빠져서 안 되지만 또 하나는 그 집에 머무르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먹도록 되어 있거니와 혹시 양이 없어서 잡을 염소가 없어서 못 먹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을 잡을 때 자기 식구 수를 감안해서 먹고 남는 게 있으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가지는 또 하나의 그림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만 뭐 너무 뭐 양이 많아 큰 양을 잡아가지고 막 식구는 몇 안 되는데 그냥 배를 두드리면서 배가 그냥 뭐 불러서 먹지도 못할 만큼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를 먹을 수 있는데 얼마가 남게 되고 그러면은 못 먹는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이 양을 잡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것 하나 생명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없고 사랑의 호흡에서 비롯되지 않는 숨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규례요. 하나님의 규례가 곧 이게 사랑의 이 하소연과도 같아요. 제발 갈라먹어라. 어려운 사람 좀 갈라먹어라.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여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이라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하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물을 택할 것인가? 보통 우리는 흠 있는 것을 잡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좀 쩔룩거리는 놈이나 뭐 상처가 있는 놈이나 이런 걸 잡아먹고 좋은 거는 우리가 더 계속 키우고 싶은데, 여러분 제일 깨끗하고 어린 양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고 어린 양이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뭐 재물 생각하면 그냥 쓰다 남은 걸 생각을 해요. 뭐 사실 헌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신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쓰다 남아야 헌금하지 못 쓰면 헌금하는 사람 별로 얼마나 됩니까? 헌신하는 것도 그렇죠. 뭐 시간 남아야 헌신하지 내 황금 같은 인생의 중간을 뚝 잘라서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위한 적어도 우리의 태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요. 고대 사회에서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나 피는 곧 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피 자체가 구원과 마치 심판의 이 양날을 가진 것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피 때문에 살고 피 때문에 죽어요. 따라서 이 피가 마치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는 인방에 발라서 죽음을 막는 생명의 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되는 것이죠. 문설주라는 게 뭡니까? 양 기둥이죠. 문의 양 기둥. 그 다음에 이제 인방이라는 거는 이 가로, 세로 기둥 위에 얹어 놓는 가로 기둥. 그걸 인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의 좌우 문설주와 그 위에 인방에 바른다는 것은 문 이제 그 출입문 전부에다 다 피를 바르는 것이죠. 그러나 피 자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또 사실은 뭐 이걸 우리가 이 그냥 그 자체에 마치 법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피를 어떻게 대해 주시냐가 능력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피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요새 사무엘서를 볼 때 그 법궤가 능력이 있다고 전쟁에 끌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의식을 할 때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피로 뭐 십자가를 그린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 피가 능력이 있다고 계속 뭐 피를 이렇게 바르는 사람도 있고 무슨 또 뭐 혈서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쨌건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를 식별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게 이게 설명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일에 이 마치 이 서막과도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듯 그렇게 보혈로 우리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를 바르시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계획된 것, 그리고 준수되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보존해야 할 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그 의미,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 유월절을 계획하는 것, 준수하는 것, 보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가십시다. 이게 이 얘기를 우리가 나중에 듣기 위해서 이 모든 설명을 지금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외우시겠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이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으니까, 죽음이 패스오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이란 곧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데 거기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피를 바르심으로 우리가 그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전에 우리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지낸 이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또 불평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건을 겪지 않습니까?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또다시 장대에 구리 놋뱀을 다는 이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구리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또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합리적인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인방에 피를 바른다고 이 사람은 무슨 죽고 사는 게 어딨냐? 놋뱀을 쳐다본다고 죽고 사는 일이 어딨냐? 십자가를 믿는다고 죽고 사는 일이 도대체 어딨냐?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돼지급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질 않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지금도 부적 따위를 호주머니에 지갑에 넣고 다니지를 않나? 무슨 집안에다가 그냥 그런 걸 붙여놓지 않나? 왜 그래요? 왜? 이런 거는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죽음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란 죽음이란 논리적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영원에 이어져야 영원하신 분에게 우리가 접속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에게 어떻게 접속되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이 훈련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 훈련을 그렇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 훈련을 해마다 기억하고 해마다 보존하고 해마다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몇천 년간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왜 필요합니까? 뭐 교회 왜 다닙니까? 뭐 예수 왜 믿습니까? 하는 얘기를 지금도 하는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들도 어쩌면 그들의 그 논리와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불안, 존재적 근원적 불안, 죽음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염세적인 생각들 이것들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렇게 거창한 거대한 화려한 문명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는 게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 채 쾌락적으로 그리고 끝없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유월절에서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을 이기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식사법이에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려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아라. 불에 구워 먹으래요. 왜 삶으면 다 이게 손길이 가야 됩니다. 근데 불에 급한 일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이 과정 자체가 정말 급한 일이고 또 출애굽하는 과정 자체가 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라는 것이고 쓴 나물과 먹으라는 까닭은 다 이게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벽돌 굽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일할 때 그 고난의 세월을 쓴 나물 먹으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제정하셨고 절기를 반포하심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자 11절 예를 같이 읽을까요? 쭉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다 이렇게 다 자세히 설, 뭐 모를 거 있습니까? 이대로 하면 되지. 믿음은 순종 이상 뭐 할 게 뭐 있어요? 다 이미 나와 있는 이 방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기억하는 일이요, 순종하는 일이요, 보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동일한 절기로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은 그날 하루 죽음이 인방을 넘어가는 그런 절기의 의미를 강조한다면, 무교절은 그 유월절의 의미를 계속 기억하기 위한 일주일 동안의 어떤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두 개가 같이 쓰이지만은 정확히 구분한다면 유월절은 하루, 이래 아비벌 14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주일간 21일까지를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무교절 얘기를 쭉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게 누룩을 집에 두지 말라. 그 당시 누룩은 이게 부풀려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출애굽에 급히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효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병을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누룩을 아예 그 이 절기로 지킬 때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누룩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이게 냄새가 좀 별로 상큼하지 않죠? 냄새 맡아보셨어요? 어쨌든 이 누룩이라는 게 타락, 부패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집안에 그런 것들을 일체 정결케 하는 차원에서 누룩들을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교절, 유월절과 이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을 전국에서 다 없앱니다. 다 어떻게 없애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게 하냐고 옆에 요르단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간 요르단에 다 파란 걸로 장부상만 기록을 해요. 집에다 두고. 그렇게라도 형식적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스라엘은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 누룩은 일주일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장부 정리를 해둬요. 요르단에 다 사갔다. 일주일 뒤에 다시 또 도로 사왔다 우리가? 뭐 그렇게 서류로만 해놓고 요르단 돈을 좀 받겠죠. 그래서 그런 짓을 할 정도로 이걸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일주일간 동안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날과 마지막 날 성회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이 유월절의 의미, 죽음이 우리를 벗어난 그런 놀라운 일, 온 애굽 땅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모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날 밤에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고 말았다. 죽음이 우리를 피해서 달아나고 말았다. 이런 절기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시간.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성회를 하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내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써 이 땅 부패하고 타락하고 속된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의 신분을 기억하자. 이게 무교절의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아침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는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이 어떤 주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로서의 절기, 우리로서의 의식과 절차가 예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은 유월절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세상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경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탐욕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늘 불안하기 때문에 누가 과식하는 사람들 심리학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 불안해서, 존재론적인 불안에서 비롯되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움켜쥐고 삽니까? 불안하니까. 영원히 사는데 뭐 움켜쥔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르죠. 또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려면 돈이 더 필요하네.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인생은 이 불안한 그 다 결핍증이요, 이게 부족감이요, 이게 다 죄책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을 기억하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아침마다 예배드리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뭐 저녁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갈급하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유월절은 절기로서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하더라도 유월절의 그 의미만은 끝까지 신앙의 본질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 그냥 내 모든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 받았는데 이 육신의 생명 어디다 쓰겠습니까? 영생을 전하는 데 쓰게 하옵소서, 영생을 누리는 데 쓰게 하옵소서, 영생을 사는 데 쓰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애굽 백성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건데, 세상과 우리가 뭐가 다르길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너희들을 의롭다 하십니까? 주님, 그리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영원한 거처로 맞아주시니, 주님 무슨 낯으로 무슨 얼굴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주님,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불안과 그림자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영생하는 존재라고 하오니, 주님 무슨 말로 이 모든 감사와 감격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미 우리 안에 온 이 영생의 생명 누리고 사는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더 이상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끝까지 완주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살면 젊어서 죽건 늙어서 죽건 주의 길에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늘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눈을 떠서 바르게 살고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활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는 이 자리에 고기 속인 모든 영생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